여기는 재림교회 월드라디오입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이메일 주소는 bible@awr.org입니다. 또는 WhatsApp +122422207777로 전화해주세요. 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8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9,445kHz로 새벽 3시부터 4시, 5시부터 6시까지 9,900kHz로 새벽 3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15,530kHz로 4회에 걸쳐 송출하고 있습니다.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부터 10시까지 15,51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학 넷째 날 4월 24일 수요일 종교개혁의 샛별 시편 19편 7에서 11절 119편 140절 162절 예레미야 15장 16절을 읽어보라. 종교개혁의 초석이 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다윗과 예레미야는 어떤 비슷한 태도를 보였는가? 종교개혁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기뻐했고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했다.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진실은 성경 연구가 주는 기쁨이었다. 성경 공부는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의무적인 요식행위나 지겨운 요구사항이 아니라 기쁨이었다. 그들은 성경을 공부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었다. 위클리프의 인격은 성경이 사람을 교육시키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을 증명해주는 좋은 예증이 된다. 성경이 그로 하여금 그러한 인물이 되게 하였다. 계시에 나타난 위대한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노력은 사람의 모든 기능에 새로움과 활기를 준다. 그것은 마음을 넓혀주고 이해력을 높여주고 판단력을 성숙하게 해준다. 성경 연구는 어떤 연구보다도 사상과 감정과 욕망을 더욱 정화시켜 줄 것이다. 그것은 견인불발의 정신과 인내와 용기와 굳센 마음을 가져다 준다. 그것은 품성을 정련하고 심령을 거룩하게 만들어준다. 성경을 존중하고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의 마음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직접 접촉하게 되므로 어떠한 인간적인 철학이 가져다주는 가장 훌륭한 결과보다 더욱 고상한 원칙은 물론이요, 더욱 강하고 적극적인 지성을 갖춘 인물이 될 것이다. 각시대 대쟁투 94. 디모데 후서 2장 1에서 3절을 읽어보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과 관련하여 디모데에게 어떤 조언을 하고 있는가? 말씀의 진리와 구원의 기쁨이 종교개혁자들의 마음에 충만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나누지 않을 수 없었다. 위클리프가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하는 데 평생을 바친 이유는 오직 두 가지, 즉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통해 자신을 변화시켰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배운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도록 강권하였기 때문이다. 위클리프의 번역 이전에는 영어로 된 성경은 거의 없었다. 위클리프는 로마 당국에 붙잡히기 전에 죽었지만 교황청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의 유해를 파내어 불태우고 재를 강물에 던져버렸다. 그러나 종교개혁의 샛별 위클리프의 유해가 강을 따라 널리 퍼진 것처럼 생명수인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널리 퍼져나갔다.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쁨을 주고 변화시키며 다른 이에게 사랑의 복음을 나누도록 강권하였기에 위클리프는 말씀을 번역하고 전하는 데 그의 평생을 바쳤다. 묵상.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는 기쁨, 나의 삶에 가져온 변화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적용.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고 그것이 삶의 변화를 가져오도록 노력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기쁨은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나눌 수 있겠습니까? 영감의 교훈입니다. 주께서는 개혁사업에 품격과 위엄을 가져다 줄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 사업을 맡기셨다. 이렇게 하신 것은 개혁자들의 무식을 조롱하여 개혁사업을 의심하고 불신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려는 것이었다. 위클리프는 학교에서 배우는 학문을 통달한 후에 성경 연구를 시작했다. 성경 속에서 그는 이전에 그토록 찾고자 애썼지만 찾지 못하던 것을 찾게 되었다. 그는 성경 속에서 구원의 계획과 그리스도가 인간을 위한 유일한 중보자이심을 보았다. 살아남는 이들 336. 종교개혁자들의 기쁨을 보면서 제게도 기쁨을 더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삶의 여러 영향으로 때로 말씀 연구에 소홀하기도 했던 날들을 용서하시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빛되는 삶 살게 하옵소서.
동포 여러분, 그리고 중국을 비롯한 해외 동포 여러분, 또 한국에서 인터넷이나 어플로 저희 방송을 접하시는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매우 무더운데요. 이러한 때 여러분들의 건강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감동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2장 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함께 감동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종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 띠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출애굽기 12장은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 데리고 이주한 지 약 430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70명 정도를 데리고 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거대한 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태어난 모든 후손들은 심히 여러 곳에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을 모르는 왕들이 그 땅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한 종살이에 시달렸다고 출애굽기 1장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애굽의 태양신을 숭배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애굽의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번창하는 모습을 보고 태어나는 남자는 날강에 버리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태어난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그 힘든 와중에 태어났지만 사랑하는 부모들의 보호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 속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세가 40살이 되던 해 특별한 일로 애굽의 궁정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는 호렙산까지 도망쳤다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세를 통하여 자신의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쉽게 내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들에게 바로 열 가지의 재앙을 낸 것입니다. 때로는 나일강물이 피가 되게 하기도 하고 나일강에다 개구리가 올라와 모든 백성들을 힘들게 하기도 하고 우박이 내리기도 하고 불이 내리기도 하고 메뚜기의 재앙이 있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름 모를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출애굽, 곧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을 향하도록 하게 하는 출애굽의 날을 잡으셨는데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 12장 1절로 14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국 민족도 일본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36년 동안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1919년 3월 1일 우리 백성들은 3.1 독립 만세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도 잃었고 그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자신의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시키기 위하여 특별한 날을 정하셨는데 그날은 바로 유월절 1월 14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위하여 준비를 해야 됐습니다. 그 준비로 첫 번째는 출애굽기 12장 5절에 보면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위하여 흠없는 일년된 수컷 양이나 염소를 준비했습니다. 이 흠이 없는 양, 이것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히브리서 9장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요한일서 3장 5절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여기 흠없는 어린 양을 선택해야 되는 것은 바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당하실 것을 예표했습니다. 그들은 흠없는 일년된 것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한 마리의 양으로서 모든 면에 성숙한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어린 양의 실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숙한 때에 희생당하실 것을 바로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흠없는 일년된 어린 양을 선택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흠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잡히실 것을 예표했습니다. 두 번째 준비는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흠없고 일년된 그 선택된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6절로 7절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이 보존되고 구속함을 얻기 위해서는 흠없는 어린 양을 기르거나 고르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선택된 어린 양을 반드시 잡아서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계시록 1장 5절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런데요,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함으로써만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피 흘림이 효력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은 뿌려지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피는 너무 귀한 피이기 때문에 고운 금대접에 나와서 잘 보관하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출애굽기 12장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니. 그렇습니다. 구원을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반드시 보관될 것이 아니라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뿌려져야 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준비는 출애굽기 12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우슬초 묶음에 적셔서 뿌리라는 것입니다. 우슬초 이 풀인데요. 이 우슬초는 순결과 겸비와 믿음을 표상했습니다. 옛날에 문둥병 걸린 사람과 죽은 사람을 만짐으로 부정하게 된 사람을 씻는 데 사용된 풀이었습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7절 가운데 이야기하기를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그의 대부분의 모든 생애가 하나님을 향한 멋진 순종의 생애, 믿음의 생애였지만 때때로 다윗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전쟁에서 많은 사람을 죽였을 것입니다. 특별히 자신의 부하였던 장군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한 것은 다윗의 생애에 있어서 씻을 수 없는 큰 죄악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부터 큰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런 죄악을 기억했던 다윗은 시편 51편 7절 가운데 웃을 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그런데 이 웃을 초는 가장 미미하고 보잘것없는 비천한 뿌리라는 사실입니다. 왜 웃을 초로 이 피를 적셔서 뿌리라고 했는가? 웃을 초는 담벼락이나 바위 틈에서 성장하는 뿌리입니다. 웃을 초가 담벼락이나 바위 틈에서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성장해야 합니다. 우슬초는 비천하고 볼품없는 풀입니다. 우리도 비천하고 볼품없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나중에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우슬초는 부정함을 씻는 데 쓰이는 풀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부정함에서 깨끗하게 씻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수많은 풀을 놔두시고 보잘것없는 볼품없는 이 우슬초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준비는 이렇게 준비된 어린 양, 그 어린 양을 잡아서 우슬초 묶음에 적혀서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바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2절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된 흠없는 어린 양, 그 어린 양을 잡아서 우슬초 묶음에 적셔서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려야 됐습니다. 문 임방은 가로대입니다. 설주는 좌우 받침 기둥입니다. 이것은 피 묻은 십자가를 상징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하나님은 문에다 이 피를 뿌리도록 했을까?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이 문은 생명의 문,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생명의 문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출애굽을 위하여 준비를 해야 됐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의 땅, 고통의 땅, 죄악의 땅, 우상 숭배의 땅을 나아가기 위해서, 출애굽하기 위하여 이렇게 준비를 해야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고난의 땅, 죄악의 땅, 세상을 떠나서 하늘로 가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반의 준비를 갖췄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을 때에 그 밤중에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더 이상 성경절을 그 이후로 읽어드리지 않겠지만 출애굽기 12장 29절 30절에 보면 밤중에, 그 밤에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 천사를 보내어 애굽 모든 백성의 장자와 처음 난 가축들을 모두 죽게 했습니다. 문설주와 인방의 피를 바르지 않은 모든 애굽의 백성들은 그 저녁에 자기의 장자를 잃는 아픔을 맞이해야 됐습니다. 모든 가축들의 처음 난 것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애굽을 다스리던 바로 왕도 자기 아들을 잃었습니다. 모든 신하들도 자기들의 큰 아들을 잃었습니다. 부자, 가난한 자, 심지어는 감옥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까지라도 문설주와 인방의 피를 바르지 않는 사람들의 가족들은 모두가 장자의 죽임을 맞이했습니다. 문에 피가 발리우지 않은 모든 집안에서 곡소리가,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출애굽기 12장 31절로 33절에 보면 애굽의 바로왕이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출애굽을 명령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너희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라. 너희의 모든 재산을 다 가지고 떠나가라. 떠나가되 속히 떠나가라고 바로왕은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바로의 명령이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어야 했는가? 출애굽기 12장 11절 중단에 보면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그들은 대기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언제든지 명령만 내리면 지체 없이 출발할 수 있는 자세입니다. 우리는 가끔 운동하는 선수들의 그 준비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달리기 선수들, 그 가운데서도 100m를 달리는 100m 달리기 선수들, 그 선수들이 출발 선상에 서서 마지막 출발 신호를 기다리기 전에 잔뜩 긴장하면서 출발 신호가 나기만 하면 앞으로 달려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아기를 키우는 그 집에서는 아기 가방에 기저귀와 포대기, 옷까지 우유를 준비했을 것입니다. 큰 가방에는 아버지 옷과 어머니 옷, 큰 아이들의 옷을 담았을 것이고 광야에 나가서 칠 텐트와 또 밤을 밝혀줄 횃불도 준비했을 것이고 비가 오면 비를 맞지 않기 위해서 비옷도 준비해야 했을 것입니다. 가축우리에 있는 짐승들에게는 두둑이 밥을 먹여놓고 모든 것은 달구지 위에 완벽하게 묶어놓고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들의 옷차림은 가벼워야 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는 신발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잡고 언제든지 나가자 하는 소리가 들리면 그들은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12장 34절에 보면 백성이 발굴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메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명령이 내렸을 때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떡을 반죽하다가 그대로 메고 나왔습니다. 밥을 하려고 씻던 쌀을 그냥 솥에 담아서 어깨에 메고 나왔습니다. 그들은 이왕에 담갔으니, 이왕에 반죽을 했으니 만들어서 먹고 나가자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로 어깨에 메고 있는 상태 그대로 나가야 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2절에도 보면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을 인하여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니라. 그들이 출발해야 하는 시간은 동이 트기 전 새벽이었습니다. 잠이 쏟아지는 시간입니다. 그들은 그 전날 하루 종일 양을 잡고 유월절을 준비하느라 매우 피곤했습니다. 언제 나가라는 명령이 내릴지 몰라 그들은 잔뜩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매우 피곤했습니다. 정말 한숨만 자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모든 생각을 버리고 지체 없이 출발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북녘 동포 여러분, 그리고 중국을 비롯한 해외 동포 여러분, 한국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이 방송을 듣는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던 애굽을 떠나기 위하여 언제든지 명령만 내리면 한시도 지체 않으려는 완벽한 준비를 갖춘 것처럼 언제든지 명령만 내리면 아무런 소리 없이 또 지체 없이 따라 나서기 위해서 준비한 그들의 모습처럼 이 죄악의 지구를 떠나 하늘로 출애굽하려는 모든 여러분들도 재림을 위한 완벽한 준비 생활과 명령만 내리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가벼운 몸차림으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그들이 드디어 애굽을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바로왕이 속히 떠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출발했습니다. 즐거운 여행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고생했던 이야기들을 나누며 그들은 삼삼오오 모여서 가벼운 마음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도착한 곳이 바로 홍해 바닷가였습니다. 홍해 바닷가에 도착한 그들에게도 그 바다는 큰 어려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바닷가에 진을 쳤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에 들려온 그 소식은 그 바다가 그들에게 커다란 장애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6절로 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보낸 바로 왕이 군대를 갖추고 그들을 추격한다는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가 곧 그 병거를 갖추고 그 백성을 데리고 가매 특별 병거 600승과 애굽의 모든 병거를 발하니 장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움을 할 줄 모르는 백성들입니다. 전쟁 연습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특별병거 600승,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 600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끌고 나왔느냐.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는 것입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끌고 나왔느냐. 바로 조금 전까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이적을 통하여 그들이 이곳까지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순식간에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들로 변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회신 부지와 선지자 가운데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출하시기 위하여 친히 개입하지 않는 한 구원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 이 말씀은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닷가에 진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애굽의 그 군대로부터 구원받을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출현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뒤로 옮겨 애굽의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편은 밤이 광명하므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 사이에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개입하셨습니다. 애굽의 백성들 진영에는 구름 기둥이 함께했습니다. 흑암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불기둥으로 광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밤에 애굽의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까이에 한 걸음도 가까이 다가올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4장 22절에 보면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의 벽을 만들어 주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갈라 놓으신 것입니다. 개입하셔서 갈라 놓으신 것입니다. 자신의 백성을 안전하게 지키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해 주신 틈을 타서 신바람 난 바닷속 여행을 했습니다. 그들은 바닷속을 걸어가면서 그들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진기한 광경들을 목격했을 것입니다. 형형색색의 물고기들을 바라보고 바닷속에 있는 수많은 이름 모를 생물들을 보면서 지나갔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처럼 놀라운 준비를 하셨는데요. 마지막 날, 대쟁투 때에도 이사야 4장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집회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천막을 덮으실 것이며 또 천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은 곳이 되리라.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믿고 따르며 순종하는 사람들을 끝까지 지키게 될 것입니다. 문설주와 인방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셨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끝내 보호함을 입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애청자 여러분, 우리 모든 애청자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이 그렇게 하라면 예 하고 따라가는 모든 여러분들이 되셔서 또 제가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 한 분도 빠짐없이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는 기쁨을 맛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상의 오솔길의 유병숙입니다. 이 시간은 당신의 자녀들과 교회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담긴 LNG 화이처 교회 증언 1권을 함께 명상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표어.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를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여기에 현명하고 참으로 안전한 투자가 소개되어 있다. 선한 사업이 여기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 우리와 그대가 그것을 실천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여기에 가치 있는 소득이 소개되어 있다. 여기에는 실패의 위험이 없을 것이다. 투자하는 자에게 영생의 자격을 주는 보화를 하늘에 간직하고 끊임없이 쌓아갈 수 있다. 그리하여 이 세상에서의 그의 생명이 끝나고 은혜의 시기가 끝날 때 그는 영생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비형제여, 그대는 나그네 대접하기를 좋아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한다. 그대는 성도를 먹이고 그들의 필요를 돌보는 것이 하나의 과업이라는 것과 이 방면에서 그대가 하는 모든 일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 위에 열거된 성경절을 읽어보라. 나는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이해력과 분별력을 주시도록 열렬하게 기도한다. 한 가족으로서 그대는 관대한 마음을 개발하고 자신을 보호하는 일에 적게 노력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백성을 그대의 집에 초청하기를 좋아하고 기회를 얻는 대로 주님께서 그대를 청지기로 삼은 것을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그들과 나누라. 그러나 적은 호의를 마지못해 베풀지는 말라. 그대가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이런 일을 할 때 죽게 하듯하라. 그대가 하나님의 성도에게 호의를 베풀기를 아까워하는 그만큼 그대는 예수님께 베풀기를 아까워하는 것이다. 건강개혁은 그대 두 사람에게 다같이 요긴하다. 비형제의 부인은 이 선한 일에서 뒤로 물러가 그녀가 무엇을 반대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일어나 반대를 했다. 그녀는 그 자신의 마음에 맞지 않은 하나님의 권면은 거절했다. 부절제한 식욕은 쇠약과 질병을 초래하고 도덕적 능력을 약화시키고 거룩한 진리, 곧 구원의 필수적인 속죄의 가치를 식별할 수 없게 했다. 비형제의 부인은 이 세상을 사랑한다. 그녀는 자신의 애정을 세상에서 분리시키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그분께 아낌없이 자신을 바치지 못했다. 그분께서는 절반으로 된 희생제물은 받지 않으실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완전한 봉사를 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바울은 말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주님의 마음과 뜻을 스스로 시험해 볼 수 있도록 하신 특권은 얼마나 큰가. 이 귀중한 선물을 주신 주님의 귀하신 이름을 찬양하자. 나는 비형제의 부인이 더 나은 세상을 올바르고 안전하게 붙들기 전에 이 세상과 손을 떼어야 할 것을 보았다. 비형제여, 그대는 신중하게 움직이고 오래 참고 온유하고 겸손해지도록 자아를 지켜야 한다. 겸손하고 조용한 정신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매우 값진 것이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을 간직해야 한다. 하나님의 평가를 받기 전에 그대들이 다 같이 이루어야 할 사업이 있다. 낮이 계속되는 동안 일하라. 누구에게도 일할 수 없는 밤이 오기 때문이다. 그대 자신을 밝은 빛 가운데 세우라. 그리하면 그대는 다른 사람이 그대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빛을 비출 것이다. 가정에서의 동정. 사랑하는 씨 부부에게 그대들의 상태가 이상 가운데 내 앞에 나타났다. 내가 그대들의 생애를 보았을 때 그것은 무서운 잘못처럼 보였다. 씨 형제여, 그대는 행복한 기질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 그대는 자신이 행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다. 그대는 애정과 친절과 사랑을 개발하지 못했다. 그대의 아내는 결혼 생활을 통하여 내내 동정을 받지 못해 고난을 당해왔다. 그대의 결혼 생활은 사막과 같았다. 과거를 돌이켜봐도 흐뭇한 장면은 거의 없다. 그와 같이 될 필요는 없었다. 사랑 자체가 외적인 행동으로 표현되지 않으면 사랑이 존재할 수 없는 것은 마치 불이 연료가 없이는 계속해서 탈 수 없는 것과 같다. 시 형제여, 그대는 친절하게 행동함으로 부드러움을 나타내고 부드러운 말과 친절한 관심으로 그대의 아내에게 애정을 보여줄 기회를 찾는 것을 그대의 위험을 떨어뜨리는 일로 느껴왔다. 오늘은 당신의 자녀들과 교회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담긴 엘렌 G. 화이트 교회 증언 1권을 함께 명상해 보았습니다. 명상의 오솔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비한 자연에서 몇 가지 주제를 골라 소개해드리는 아름다운 세계 시간, 저는 진행의 송은영입니다. 무스콕스라 불리는 사향소는 북극 지방에 서식하는 소과의 포유류입니다. 두꺼운 코트를 입은 것처럼 보이는 털과 수컷이 짝짓기 시기에 암컷을 유혹하기 위해 뿜어내는 특이한 냄새로 유명합니다. 대부분이 그린란드와 캐나다의 누나부트 준주와 노스웨스트 준주에 서식하며 일부 개체군은 스칸디나비아 반도, 알래스카주, 유콘 준주, 러시아에 서식합니다. 누나부트와 시베리아 일부, 알래스카주, 그린란드에서는 무스콕스가 아니라 원래 이름인 우밍막이라고 부릅니다. 사향소는 소과 중에서도 양아과에 속하므로 이름과는 달리 소보다는 양이나 염소에 가까운 종류지만 사향소 속이라는 독립된 속에 속해 있습니다. 사향소 암수는 모두 길고 구부러진 뿔을 가지고 있으며 몸 길이는 2m, 어깨 높이는 1.2m 정도입니다. 다 자란 사향소의 무게는 180에서 400kg 정도이며 평균 무게는 300kg입니다. 털은 검정과 회색, 갈색이 뒤섞여 있으며 솜털을 덮는 거친 보호털은 거의 땅에 닿을 정도에 이릅니다. 이누이트어로 키비엇이라고 불리는 사향소의 털은 부드럽고 길며 절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값이 상당히 비싸게 나갑니다. 사향소의 털로 만든 실은 30g 정도인 1온스당 미화 $40에서 $80나 주어야 구할 수 있습니다. 사향소는 사회적인 동물로 보통 10마리에서 20마리, 때로는 70마리까지 무리 지어 살아갑니다. 겨울의 무리는 암수 성체들과 새끼들로 이루어집니다. 8월 중순에 절정에 달하는 짝짓기 시즌에는 수컷들이 서로 우위를 다투며 우위를 점한 한 마리가 나머지 수컷들을 무리에서 내쫓습니다. 번식을 하지 않는 수컷 소들은 3마리에서 10마리씩 그들만의 무리를 이루거나 아니면 홀로 툰드라 지대를 돌아다닙니다. 짝짓기 철에 수컷은 뿔을 앞세우고 엄청난 속도로 돌진하여 또 다른 상대와 충돌합니다. 사향소는 겉으로 보아서는 아주 둔감하고 느린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당히 민첩하고 빠릅니다. 이 시기에는 모든 수컷들이 매우 호전적이 되어 가까이 오는 새들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또한 사향소는 풀이나 지의류, 조팝나무의 어린 싹이나 나뭇가지 등 거의 모든 식물을 먹이로 섭취합니다. 사향소 암컷은 두 살이면 성적으로 성숙하지만 수컷은 다섯 살에 이르러야 합니다. 임신 기간은 8개월에서 9개월 정도이며 한 배에 한 마리의 새끼를 낳습니다. 새끼는 1년간 젖을 먹지만 태어난 지 1주만 지나면 풀을 뜯기 시작합니다. 사향소는 특유한 방어 행동을 취합니다. 무리가 위협받는 상황이 되면 다 자란 암컷과 수컷들은 새끼들을 바깥쪽으로 빙 둘러싸고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리와 같은 포식자로부터 효과적인 방어 수단이 될 수 있지만 한편으로 인간 사냥꾼들에게는 좋은 표적이 되고 맙니다. 캐나다의 북극 지역과 그린란드, 그리고 알래스카의 고유한 동물 사향소 중 알래스카에서 서식하던 개체들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무렵에 멸종되었지만 그 후에 재도입되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사향소의 총 개체수는 8만에서 12만 5천 마리 정도로 추산되고 있으며 그중 캐나다의 뱅크스 섬에만 약 6만 9천 마리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후 변동에 취약해 꾸준히 관심을 두고 보호해야 할 종입니다. 사양소는 여름에는 강 계곡과 같은 습한 지대로 이동하며 겨울에는 깊이 쌓인 눈을 피하기 위해 고지대로 옮겨갑니다. 풀과 갈대 등을 먹다가 겨울에는 먹이를 얻기 위해 눈 속을 파헤치기도 합니다. 늑대들의 습격을 받을 때에도 둥글게 모이고 뿔을 치켜들어 고슴도치처럼 대형을 짜서 새끼를 보호하는 것으로 유명하지만 사양소의 대형은 늑대의 이빨이나 화약 없는 무기류를 상대로는 효과적이겠지만 사람에게는 쉬운 표적일 뿐이라 사양소의 두꺼운 가죽도 한 방에 뚫는 위력과 나선형의 홈입하여 정확도가 상승한 소총들이 도입되고 사양소의 부가가치가 높아지자 힘들게 기르는 것보다는 그냥 무리를 쓸어버리는 편이 더 쉽다는 판단 아래 대량으로 사냥되었습니다. 이렇게 무분별한 남획으로 20세기 초에는 멸종위기까지 갔지만 1917년부터 시작된 캐나다 정부의 노력에 힘입어 현재는 개체수가 회복되었습니다. 요즘에는 유빙 사이를 이동하는 낙오한 사양소에 한해서 사냥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낙오된 개체들은 어쩔 수 없이 익사하거나 다른 육식 동물들의 먹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양소라는 이름은 번식기가 되면 수컷의 생식기에서 사향이 분비되어 암컷을 유혹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인데 이나선이라는 수컷 특유의 냄새 분비선에서 나는 사향 냄새는 무려 100m 밖에까지 날 정도로 냄새가 아주 강합니다. 암수 모두 길고 구부러진 뿔을 가지고 있지만 수컷은 짝짓기 처리되면 이 뿔을 서로 맞대며 힘 겨루기를 하는데 그 소리가 매우 크다고 합니다. 사양소 외에도 번식철이 다가오면 몇몇 동물들은 소통 수단으로 후각을 이용합니다. 수컷들은 저 멀리서도 이성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강력한 채취를 사방으로 풍깁니다. 그런 동물 중에 대표적인 또 다른 종은 사향노루입니다. 한국을 포함한 동북아에서 서식하는 사향노루 역시 수컷이 냄새를 풍겨 암컷을 유혹하는 동물입니다. 냄새의 근원은 수컷의 배 밑에 있는 향낭이라 불리는 사향주머니인데 향낭에서는 이성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독특한 물질인 사향이 분비됩니다. 문제는 수컷이 풍기는 냄새가 암컷뿐만 아니라 사람들까지 손을 뻗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향 노루의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사향은 동양에서 과거부터 고급 향료와 약재로 사용되었습니다. 사향소 수컷들은 냄새만 강하게 풍긴다고 다음 세대의 아빠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전쟁처럼 치열한 짝짓기 경쟁에서의 승자는 냄새의 강함이 아닌 목숨을 건 싸움에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척박하고 온갖 위험이 도사리는 환경에서 소통하고 번식하고 살아남기 위해 치열하게 투쟁해야 하는 사양소는 갈수록 살아가기 어려운 사람들의 삶과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이 살아가기도 버거운 환경이니 동물들은 더욱 위험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돌아볼 여지를 두기가 쉽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하고 기록합니다. 이제는 정말 단순히 동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생존을 위해서 환경 보호와 자연 사랑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하신 말씀을 따라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환경의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잘 담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름다운 세계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